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르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습이 성공하고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다고 상상해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핵무기 사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들은 러시아 병사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그들은 전 세계의 핵이라는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세이 폴리슈크 러시아 외무부 국장은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전술 핵의 철수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를 위협하는 파괴적 노선을 포기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슈크 국장은 이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벨라루스 내 전술 핵 배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봉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우크라이나 무인기 석대가 어제 모스크바를 공격해 한 명이 다치고 모스크바 인근 공항 한 곳이 일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니제르 군부에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일주일 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연 긴급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또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과 함께 니제르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에는 니제르와의 상업비행을 금지하고 니제르 국가자산을 동결하며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제르 수도 니아메이에서는 어제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현지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지난 1960년 독립 때까지 니제르를 식민 지배한 프랑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고 대사관 벽에 불을 지르며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발생한 니제르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등은 군사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다음 달 첫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연간 계획과 합의에 따라 8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보람의 방패 2023 합동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UAE의 공군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훈련은 두 나라 군 간의 실용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자세한 훈련 시기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올 들어 UAE 항구에 자국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서 쿠란 등 종교 경전을 불태우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트리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어제 덴마크 공영 D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행위는 통합이 필요한 세계에서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덴마크 정부가 정부 이익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조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또 덴마크 정부는 다른 나라 문화와 종교가 모욕을 당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할 여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조치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언론 인터뷰와의 성명에서 덴마크 사회에서 표현의 장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며 북한 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을 환영하고 그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춘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항 관련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는 27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며 북한 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국방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will host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and President Yoon of the
John Kirby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은 물론 강력한 우정의 유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한의 3자 협력 증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nd the blossom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ROK under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비상한 리더십 아래 한일 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면서 그들은 양자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방식에 있어 정말로 대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국 정상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역과 영내를 넘어서는 3국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expect that they'll discuss expanding trilateral cooperation across the Indo-Pacific and actually beyond that region, including to address the.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경제 투명성을 강화해 글로벌 및 영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한의 3국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상 간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미한일이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국방장관의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을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한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여러 차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관련 접촉 정황을 공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확실히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누구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의 능력을 지원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아 비핵화에 관한 대화를 하겠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as for the security implications in the region and on the peninsula, as I've said many, many, many times, the president.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가 안보 공약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분명히 미한일 3국 관계가 개선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고 협력이 훨씬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clearly improving tr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our three countries.
이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함께 작전하고 훈련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군사 능력을 개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진 데 대응해 미한일 안보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8월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삼각공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일을 일컫는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를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는 무대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 대표단과 평양에서 가진 교류를 통해 현재 국제정세에 중러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반미, 반서방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습니다. 이런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해 미한일 안보협력도 밀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흐름을 경계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전승절 기간 중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국방 분야 협력 강화를 부각시킨 점에 주목하면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더 하이테크의 기술 분야를 줄 게 아니냐, 아니면 항공 능력이라든지 북한 취약한 분야를 러시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보, 협력이라든지 관련된 정세 평가라든지 또 유사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보다 더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승절 기간 내내 러시아 군사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무기 전시회를 둘러보는 등 일정을 함께했고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면담에선 국방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와 지역,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한일은 오는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강력한 공조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국 정상의 성명 발표나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중러의 밀착은 한일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과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들이 대북 확장 억제는 물론 중러의 위협에 대처하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또 상징성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을 향한 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또 세계 안보 상황에 한미일이 어떻게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담은 그런 성명이 나올 걸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승절을 통해 미한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북중러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기술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 위협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 교수는 러시아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긴 어렵다며 더욱이 북러 모두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드러내놓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냉전 구도에 한미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아마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중요한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경제 발전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겠다. 그게 지금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북중 간 걸그런 관계가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군 찾기에 급급해진 러시아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를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이 때문에 전승절에 보낸 대표단장의 급을 전국인민대표회의 부위원장으로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극한의 대축면으로 가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서는 사실 이제 양측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단의 급을 낮춘 게 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는 한 배 안에 탔다. 의존도로 볼 때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러시아는 가능성일 뿐이다. 볼 수 있죠.
한편 미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하반기 연례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8월에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를 구실로 말폭탄과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등장 무기와 참가 인원 규모 면에서 지난해 4.25 열병식에 비해 60%에서 70% 수준이었지만 핵심적인 전략, 전술, 핵무기들을 등장시키며 향후 대미, 대남 무력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공세성은 한층 강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호령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그나마 신무기로 미 첨단 무인기 모양을 본뜬 드론을 공개했지만 성능에 대한 의심이 크다며 북한이 새 전략 도발 카드가 마땅치 않다면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8월엔 한미 연합 연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군의 군사 연습을 연계해서 시행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필요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상원의 인준을 받은 새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인권침해와 학대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새 특사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압박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27일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1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국무부는 28일 터너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소식을 반기면서 그가 북한 인권 전문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줄리 터너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과 기타 지역 문제에 대해 일해온 독보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하고 탈북 망명 희망자와 초국가적 탄압에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며 국제시민사회,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국무부의 다른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 측 상대인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B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 절차가 조속히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터너 지명자도 임무를 시작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인준안 가결로 미국은 로버트 킹 특사가 지난 2017년 1월에 퇴임한 뒤 무려 6년 6개월여 만에 새 후임자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재승인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주요 임무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28일 성명을 통해 터너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의 인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터너 특사는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정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인준안 통과를 반기면서 새 특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압박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임자인 킹 전 특사는 28일 VOA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쁘다면서 그가 이 일을 아주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good news that it's happened and I'm delighted. She's going to be very good at this.
킹 전 특사는 유엔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새 특사가 북한과 유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무대는 가을에 열릴 유엔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이 향후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면 새 특사가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관여 재개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터너 특사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강조한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he said that she would aim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터너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터너 지명자가 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엔 북한 인권을 유엔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터너 지명자는 지난 5월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책임 규명 등 유엔에서의 압박 노력, 탈북 난민 보호,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또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는 대사급 정규직인 반면 한국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비상근직이라며 새 특사는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의 새로운 카운터파트, 즉 상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will need a counterpart within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한국의 이신화 대사와 물론 협력하겠지만 균형 차원에서 한국 정부 내 정규직 카운터파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중국 내 탈북 난민을 구하는 게 새 특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솔티 의장은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이며 시급한 문제라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이너스 홍콩자유위원회 워싱턴 디렉터는 새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의 조명을 밝게 비추고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행동 계획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에 직면해 있는지를 밝히는 잔악 행위 결정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스 디렉터는 내년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정은 시의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악행위 결정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난민 재정착 상황을 개선하며 김 씨 정권에 대한 제재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다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이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7일 본회의에서 8,863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올해 상원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행정부의 미한 전작권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기술한 보고서와 조건 충족 경과에 대한 평가를 법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법원에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선 하원과 동일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의 한 방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들이 미 본토에 가하는 위협 현안 등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6년 2월 1일까지 4분기마다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미일 안보협력계획에 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4년 6월 1일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일 안보협력계획에는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당국 간 다국적 관여 증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리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미래지향적인 국방법안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돌을 억제하는 한편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 위협에 맞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은 전장에서 우리 병력의 주요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극초음속기와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가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해군력과 군수물자 역량, 그리고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기념비적인 투자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조달개혁과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방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14일 새 회기연도 국방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조항과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된 국방수권 법안은 양원 조율을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된 뒤 마지막 표결에 붙여지고 이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공식 발효됩니다. 앞서 하원에선 원정나태 시술 군인에 대한 비용 지원, 성전 환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출 금지 등 공화당이 주도한 일부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국방수권 법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의결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원 조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인기와 관련해 미국 무인기 외형은 모방할 수 있지만 성능은 흉내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보다 기존의 신형 무기를 내세우며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8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인기와 관련해 성능과 작전 역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발전된 무인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Predator Reaper appearing drone was also seen in the photos they released when Kim Jong-un and the Soviet defense minister went to this arms exhibition.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현재 드러난 정보로 북한 무인기의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센서와 통신 시스템이 무인기의 핵심 기술이지만 북한은 이 부분에서 아직 미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체 통신 위성을 보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애리조나에서 통신위성을 통해 중동에서 운행하는 드론과 실시간으로 교신하고 통제하지만 북한은 그런 역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위성 통신 능력이 없으면 북한 무인기의 작전 거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전날 새로 개발 생산된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6형과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이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며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함께 찾은 무장 장비 전시회 행사장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각각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상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동일한 시스템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s an exaggeration. I doubt the sensor systems on the North Korean Global Hawk look-alike.
북한 무인 정찰기의 센서 시스템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에 장착된 센서와 같은 수준인지 의문이며 북한은 미국 시스템과 비슷한 외형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형이 비슷한 것도 누군가 미국 개발자들의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설계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무인기의 성능은 북한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Reaper is very sophisticated. You know, it's able to pick vehicles out.
미국이 이란 군 지휘관을 제거할 당시 보여준 무인기 성능은 많은 차량 중 특정 차량을 식별하고 그 차량의 통신을 감청하고 여전히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매우 정교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능력 중 일부를 보유했을 수 있지만 많은 능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열병식에는 새로운 핵전력을 선보이지 않고 기존 전략 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전략수상미사일과 함께 600m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큼스 등 이른바 신형 전술 단거리 3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화성 17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무기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에 등장한 무기들 대부분이 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weren't showing off any, they weren't displaying any older systems. It was all stuff that's recent.
새로운 것은 없을지 몰라도 구형 무기 체계가 아닌 신형 ICBM 화성 17형, 화성 18형 등과 같이 최근까지 계속 시험 발사가 진행되는 무기들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백돌 교수는 이는 북한이 이런 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과거 실험이 진행됐지만 실물이 처음 공개된 무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 무기가 등장하는 순서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 종종대가 고도처 진군한다며 무자비한 징벌의 헤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공화국 핵 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라고 소개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선제 타격을 당하더라도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idea of having a diverse force and a force that they at least want to portray as a survivable force so that
북한은 다양한 전력, 적어도 생존 전력으로 불리는 것을 보유함으로써 그 누구도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전체 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본 것도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이 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사인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관리가 참석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can hi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these weapons anytime. That's pretty unusual.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모든 활동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대표의 눈앞에서 펼쳐진 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Presence of the, you know, senior Russian and Chinese officials rather than what was in the parade itself.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러시아 대표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나란히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유럽연합은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국방 분야 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8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EU는 국제법과 UN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근거 없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과 같은 나라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탄약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유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 G7과 한국, 유럽연합, EU 등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위협은 지난 12일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중국 정부가 영해에서 특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석유 환적 등 선박들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7개국 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 나라, 유럽연합 EU는 지난 21일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앞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산삼한 중국 영해에서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밀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 이들 선박을 조사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위성은 28일 공개한 2023 방위백서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기타 다른 미사일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규칙한 궤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과 북한이 극초음속으로 부르는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방위성은 2022년 10월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활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를 묘사한 그래프도 방위백서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8번이었지만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엔 151번으로 약 8.4배 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이전까지 6에서 8개였던 핵탄두는 2022년 대략 2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과 열차, 잠수함 등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기밀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불규칙한 궤적에 적어도 비행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이는 요격을 어렵게 해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8일 BOA에 북한의 군사 역량 진전은 결국 일본이 역량을 확장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in any case, the bottom line is the North Korean advances in capabilities.
이어 일본의 군사적 역량 확대에 대해 북한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일본이 북한의 적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방위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과거보다 더 커진 데 대해선 그건 본토와 해외 미군 기지를 지켜야 하는 미국도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이나 사드보다 더 발전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S. is trying to enhance it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그러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자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며 독자 항공모함 건조와 다양한 무인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방위백서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올해도 방위백서에 한국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들은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의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는 정전 70주년인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회피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대조적으로 미한동맹은 공동의 민주주의적 이상과 시장 기반의 경제성장, 그리고 활발한 인적 유대관계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70주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미한동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재주의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게임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에서 싸운 용사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X, 앞서 트위터로 불렸던 사회연경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모든 용감한 병사들과 주한미군에 배속돼 복무하는 한국군 지원당 카투사의 노고를 기린다며 우리는 지속되는 미한동맹과 영내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룰러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전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룰러 의원은 우리나라와 자유세계는 영웅적 행동과 희생으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낸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대형 선박 18척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북한 청진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개방한 대형 화물선이 보입니다. 길이 175m인 이 선박의 일부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같은 색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순 없지만 대형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비오에가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최근 한 달간 청진 석탄 취급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3척에 이릅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에 출입한 선박을 감안하면 실제 선박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진항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제재 위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작년 4월 북한 선적의 아시아 아너호는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었으며 5월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지났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8월까지 머물렀는데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올 땐 빈 선박이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서해의 주요 석탄 항구에서도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입출항 흔적이 확인됩니다.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에선 지난 30일 동안 최소 7척이 발견됐으며 인근 송림과 대한항에서도 각각 4척씩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진에서 발견된 선박을 합치면 최근 한 달 동안 석탄 항구에서 발견된 선박이 18척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선박이 적재함에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바로 앞 부두에도 같은 색의 물체가 있다는 점은 청진항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일 남포에서 발견된 선박은 길이가 170m에 이를 정도로 대형입니다. 만약 이들 선박이 석탄을 적재한 것이고 이후 이를 다른 나라로 운송했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남포와 송림, 대한 등 대동강변의 주요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닝보, 저우산 등 중국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관련인 등이 연방관보 웹사이트 혹은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금융범죄단속반은 2017년 6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5년마다 갱신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범죄단속반이 관련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당시 조치에 따라 단둥은행의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전격 차단됐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내려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북한과 대북제재 위반자를 배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BDA 은행에 대한 조치 이후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고 중국 내 24개 은행과 기업 등이 북한과 거래를 끊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020년을 끝으로 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자금 세탁 우려 대상 지정 조치를 받고 있는 은행은 단독 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등 두 곳입니다. 북한에도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 초청장이 발송됐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밝혔습니다. IOC는 초청장을 받은 국가는 반드시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7일 북한을 포함한 203개 적격 국가올림픽위원회 내년 파리올림픽을 위한 초청장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실은 이날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회원국에 발송하는 초청장을 북한에도 보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함께 현재 자격이 정지된 과테말라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초청장을 받은 국가는 올림픽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OC 대변인실은 북한이 초청장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초청은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라면서 그럴 의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헌장에 따라 초청을 받은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를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청된 국가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참가를 위해 취해야 할 절차는 없다며 하지만 모든 종목은 올림픽에 참가할 국가위원회와 선수를 결정하는 출전자격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선수 보호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통보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IOC로부터 올림픽 출전자격을 정지당했다가 지난해 말 기한 만료로 징계가 자동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둔 26일 관련 행사를 통해 올림픽 정신을 강조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전 세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하나로 뭉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e mission of the Olympic Games is to unite the entire world.
바우 위원장은 올림픽의 사명은 평화로운 경쟁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면서 갈등과 분열, 전쟁이 증가하는 취약한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은 언제나 이를 위한 다리를 놓아야 하며 결코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동맹의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민주당 하원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의원은 27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며 관련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is where it's important for Congress in a bipartisan bicameral way to continue to signal that strong support for a strong US.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베라 의원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온라인 대담에 출연해 미상 하원이 초당적으로 미한 전략 안보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 의원들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는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으로 민주당 베라 하원의원과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공화당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이날 대담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President Yoon to be able to walk away with some real tangibles. And it's probably on the economic front, I would imagine.
베라 의원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과는 아마도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 등을 꼽았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인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작은 문제들과 한국 기업들의 우려 사안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과 일부 진전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 정부들이 이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라 의원은 미 의회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옳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미 의원들은 중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한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What we don't want to do is have the Chinese, which they're very good at, splitting us and having, you know.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특기를 활용해 우리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 의회에 속이 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삼성은 옳은 말만 하고 있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으며 미한 관계는 매우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중국이 오늘은 미국 기업에 강압적 조치를 취했지만 내일은 한국 기업일 수 있으니 모두 단결해서 잘 버티자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0년 7월 31일 신생 미 합중국이 첫 특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세계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 제도는 1623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의회가 오늘날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특허법에 서명한 1790년 4월 10일 그리고 4개월 후 1790년 7월 31일 미국의 특허 1호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뮤얼 호킨스가 출원한 탄산칼륨 제조 공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첫 특허증을 발급한 것입니다. 탄산칼륨은 잿물의 일종으로 비누를 만들 때 쓰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당시 호킨스가 부담했던 특허 등록비는 3달러,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회사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존중한 결과 많은 발명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실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7월 31일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던 생텍쥐베리는 정찰 임무를 맡고 코르시카섬 미 공군기지를 떠난 후 실종된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에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 훈련을 받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1942년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1943년 미국에서 출판됩니다. 소설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